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한국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민의 개별 관광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남북한 민간 교류의 그런 어떤 확대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발표인데요. 한국 정부가 이 시점에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데 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야겠다 이런 입장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해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북 대화와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의 진전을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서 초점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판단은 미북 간의 정상회담도 열리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면서 남북 관계도 발전하고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초점을 미북 대화에 맞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시는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1년 반 가까이 전혀 그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남북 관계도 사실 소원한 상태를 넘어서 지금 거의 상당히 냉각 관계에 와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우선은 살려놔야 되겠다.
예.
작년에 재작년에 그렇게 그 남북한의 두 정상이 평양에서 공동선언도 발표하고 함께 백두산도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과는 지금 너무 다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우선은 어느 정도 개선시켜놓고 또 이것을 통해서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도 촉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한국 통일부나 또 외교부 차원에서 이 남북 간의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네.
개별 관광은 그중에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도 촉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협상대로 놔두더라도 한국 정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가 앞서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통일부는 개별 관광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단체 관광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통일부는 이번에 그 한국민들의 그 북한 관광을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개별 관광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아마도 과거 그 추진했던 그 금강산 그 단체 관광과는 다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금강산 관광은 그 남북 관계가 꽉 막혔을 적에 한국의 그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이죠. 그 정주영 회장이 1998년 그 11월에 시작돼서 2008년까지 10년간 계속됐던 굉장히 큰 그 관광 사업이었는데요. 이건 뭐 단체 관광이죠. 처음에는 이제 선박 그러니까 여객선으로 이제 관광객을 금강산으로 실어 날랐고요. 이어서 이제 2003년부터는 육로 관광이 시작됐는데요. 둘 다 이제 단체 관광입니다. 수백 명의 그 남한 관광객들이 강원도 고성 같은 데 모여서 관광버스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서 금강산 가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코스로 이제 묵고 오는 그런 형식이었고요. 숫자를 보면 그동안 약 그 100만 명의 그 남한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했고요.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약 한 5천만 달러의 그 수익 연간 기준입니다.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08년 7월에 한국의 그 여성 관광객 그 박광자 씨가 금강산에서 그 북한군 병사가 쏜 그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바람에 금강산 관광이 이제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정부가 다시 이제 이걸 한다면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이것을 다시 하는 건데요. 단체 관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하려는 것은 그 의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그 남북 또 미북 관계를 좀 이걸 통해서 좀 돌파구를 열어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개별 관광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중국 등에 가서 중국 여행사의 그 알선 이걸 통해서 개인 자격으로 북한의 뭐 평양 또 최근 개장된 그 양덕 온천지구 이런 것을 둘러보는 또 뭐 금강산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는 개별 관광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의 5.24 조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금지한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국 정부가 이번에 북한의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방금 이 관광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이 북한의 말하자면 대량 현금, 벌크 캐시라고 하죠.
예.
벌크 캐시가 들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단체 관광의 경우에는 북한의 말하자면 이게 조직적인 사업으로서 이 단체를 꾸려서 가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현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정부 당국이 개별 관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5.24 조치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10년 전에 자체적으로 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민들의 방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그 1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2010년 3월이었죠. 북한의 그 초계함 북한의 그 어뢰로
예.
그 한국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이 폭침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그 합동조사단,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한국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당시 이 5.24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때 5.24 조치의 핵심 내용은 남북한의 교역을 중단하고 또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는 금지하고 또 한국인들의 방북은 금지하고 그 밖에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당시에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사업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그 교류 협력 채널이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개별 관광을 한국 국민들에게 허용한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그 5.24 조치 내용 중 하나를 해제하는 것이 되고요. 사실상 5.24 조치를 해제하는 단계를 한국 정부가 밟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통일부는 한국 국민이 중국 등을 통해서 평양과 양덕, 원산, 갈마, 삼지연 등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이 비자 입국 사정을 발급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개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든 뭐 가령 유럽 사람이 이제 북한을 간다 그러면 대개 이제 그 비자를 받죠.
예.
그날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에 가서 관광 목적 또는 방문 목적으로 이제 비자 입국 사정을 받아서 그걸 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가서 관광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지난 몇 년간은 또 중국에서 거의 뭐 수십만 명의 그 중국 사람들이 가는데 이 경우는 지금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발급한 어떤 특수한 뭐 초청장 이런 것을 받고 이제 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뭐 비자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제 비슷한 거고요.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자도 가능하고 또 하나 이제 입국 보증서 또는 초청 서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이 아직 그 한국 관광객에 대해서 그 관광용 비자를 발급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거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중국가 을 통해 오는 경우에는 뭐 비자를 안 받는다든가 중국 관광객과 같이 한다든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비자 또는 입국 보증서 초청서 이로 어떻게 정할지 그거는 좀 북한이 이제 결정을 좀 해야 그다음에 좀 윤곽이 드러나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뭐 한국 정부의 이런 관광 허용 뭐 정책 같은 거 어떻게 지금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미국은 그런 입장입니다. 남북 간의 그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 붙는 말하자면 그 다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은 미북 관계의 진전과 그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 개별 관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꼭 붙이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비록 이런 관광 이런 요소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공조 분위기를 좀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탐탁하지 않은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지지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관계 진전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은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북한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개별 관광 또 미북 관계가 교착되더라도 남북 간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가 뭐 한 2주가량 지금 지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개별 관광 또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이 상당히 이 사안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이제 금강산 관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벌써 이제 금강산에 직접 탄광부들하고 가서 이것을 빨리 좀 그 재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그동안 남한에 대해서 촉구했던 것이 이렇게 미국께 그 말 한마디에 그 노련하지 말고
예.
한국이 좀 주체적으로 해서 좀 이런 것을 풀어라. 금강산, 개성 뭐 이런 것도 다 약속은 했으니 이것을 좀 주체적으로 풀어라 이런 걸 계속 촉구해 왔는데 한국에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호응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요. 이것이 그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이것을 반대하는지 또는 찬성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의깊게 관찰을 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관광 자체가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만일 관광이 되면은 그 적지 않은 돈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고 북한이 지금 외환안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 있는 그 평양 수뇌부들이 이 같은 개별 관광 또 한국의 입장 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상당히 면밀히 좀 그 관찰을 하고 있을 것이고 조만간 아마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그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개별 관광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현재 미북 교착 국면을 푸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와 관련해서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기류는 분명히 일각에서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개별 관광 자체가 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는 사실상 이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물론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요. 관광 자체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것은 남북 간의 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전문가들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얘기한 대로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미북 간의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크게 이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증명된 사례고요.
네.
또 남북 간에 뭔가 이런 진전이 이 교류 협력 사업에 이것이 미북 간에도 긍정적 영향을 최소한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지배적인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첫 번째로 한국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점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소식 알아보죠. 지난 21일 한국 국방부의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번 파병을 발표하면서 독자 파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요.
예.
지난해 여름이죠.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하고 이제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 선박이 그 어뢰에도 맞고 무슨 파손이 되는 그런 일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각국에게 대해서 이란하고 지금 갈등이 많고 또 선박에 지금 이렇게 안전이 되니 각국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파병을 좀 해서 함정 이런 것을 좀 보내서 자유항행을 좀 보장하고 이런 것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각국에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국이 이번에 마침 이제 이번 파병 결정을 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목할 점이 이제 이것이 그 독자 파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독자 파병이 이제 뭐가 다르냐 이렇게 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자 파병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지휘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군함을 가령 뭐 중동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갈 경우에도 이미 뭐 중동에는 그 미군의 그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사령부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미군의 지휘를 받아서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이제 독자 파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한국 얘기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그 한국의 그 군함이 배치돼 있는데 이것의 작전 범위를 늘리고 우리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독자 파병이고요. 다만 이제 그 해적이나 또 무슨 그 공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미군과의 그 협력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뭐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한국 군함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것이 미군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역시 이것은 그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금 뭐 굉장히 첨예한 갈등 상황 거의 뭐 전쟁 일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 군함이 여기 가서 자칫 이란하고 뭐 한국하고는 뭐 특별한 관계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군 일원으로 갔다가 이란하고 뭐 전쟁을 하게 되는 무력 충돌하게 된 이런 사태는 피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 해군 군함이 몇 척이나 중동에 파견이 됩니까?
예, 사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힌 것이 없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왕건함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원래 작전은 아시는 대로 아덴만 일대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상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파병한다고 한 것은 그 작전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직접 국방부 한국 정석환 정착실장의 그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지만 그 아덴만에서부터 이제 오만만 그리고 아라비아만으로 이어지는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죠. 거기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서 작전 범위가 넓어지면서 파견 군함을 더 늘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국이 특별하게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처럼 현재는 거기에 특별한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어쨌든 충돌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지난번에 그 미국이 이제 이란군 쿠두스군 사령관을 살해했을 때 당시에 그
예.
직후에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력을 일단 더 증파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뭐 지난해 여름에 벌써 이것을 요청을 한 거니까요. 한국이 이제 그동안 상당한 그 고려 끝에 이걸 결정한 것이고요. 이번 결정 직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한국이 그 훌륭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에 나왔는데요. 혹 이 자리에서 뭐 양측 사이에 어떤 논의가 좀 있었지 않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식 발표에서는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예, 예.
문제는 이제 한국 당국이 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물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뭔가 다른 반대급부에 대한 또 논의도 있지 않았을까.
예.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미국과 한국 간에 현안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했고요.
예.
또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 정부는 이것과 관련해서 분담금 이런 그 마침 요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산 그 첨단 무기 수입하는 것도
예.
그 말하자면 포함시키려고 한다라는 관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그 이제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와중에 한국 당국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나서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했을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한국 정부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입장 차이가 없고요. 다만 어떤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과 다른 것들을 지금 맞바꾸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까? 여기까지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북 협상과 관련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천천히 인내하면서 꾸준히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천히 가겠다, 압박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 뭐 혹시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가는 겁니까?
뭐 내용은 지금 상당히 비슷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익명을 요구하는 미국의 그 미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22일 이제 몇몇 기자들에게 그 브리핑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를 하고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북한을 꾸준히 그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은 얼핏 들으면 이제 과거 그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 했던 것은 말은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뭐 제재를 심하게 강하거나 압박을 세게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지금까지 하는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또 동시에 그 최고 정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개인 외교 채널을 열어놓고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일종의 그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그 전략적 인내에 가까운 그런 실제로 압박과 대화 채널을 다 열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는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은 상당히 틀리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뭐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 이 고위 관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가장 구체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아닙니까?
예, 예.
북한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달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런 대화를 거듭해서 북한 측에 제안하는 것 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사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핵심은 어느 한쪽이 대화를 제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평행선을 가는 게 아니라 양측이 어떻게 서로 다른 입장차를 비핵화와 또는 상응 조치 이것을 놓고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북한은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간 낭비다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한다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그리고 창의적인 해법을 그 준비한다 이런 얘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융통성이 어떤 것인지 또 창의적인 해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의 교착 상태가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1년 반을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뭐 그래도 미국은 북한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연말에 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거고요. 이번에 이 관리는 그 북한이 공언했던 그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는 등 일종의 도발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 전망 이런 것이 많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같은 도발이 없었던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가 그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군 소속 핵 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는데 이건 뭐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고 뭐 한 것인가요?
예, 사실 언론 보도는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정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정찰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지난해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한반도 상공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그렇게 비행을 했고요.
예.
또 이것이 이례적으로 이 민간 그 항공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거의 시시각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제 미군의 이런 정찰 비행이 한반도 늘상 있었던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좀 공개가 되면서 북한 측에 뭔가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분석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러나 지난해 연말 보면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얘기하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얘기하고 하면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선보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전략 무기였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말하자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외에 더 이상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언급도 했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서는 이런 대응태세 그리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이 절차가 끝나면 뭐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은 뭐 지금 탄핵 절차 중에도 그 오브라이언 그 백악관 그 국가안보 보좌관 얘기한 대로 대화를 재개하자 이런 신호를 지금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북한에 보내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북한이 이제 결단에 다른 겁니다. 북한이 하자고 하면은 뭐 스톡홀름이든 아니면 또 다른 장소든 미북 이제 실무 협상 대화가 이제 재개될 수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그 제재에 대해서 이거 풀 어떤 그 신호가 미국서 나오지 않으면은 협상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북한이 그 워싱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상황을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탄핵이 지금 그 상원에서 그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요.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소속당이죠. 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탄핵은 아마 지금 기각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게 많고 기각이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내 정치에서 일종의 정치적 승리자로 나오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는데 탄핵으로 인해서 뭐 기각이 되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좀 깎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재선을 하려면은 외교적 성과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끝나고 나면은 보다 강력하게 이제 그 외교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올 거고 북한도 이거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가 2월 말, 2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은 미북 간의 그 대화가 재개돼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금 미국이나 평양이나 다 신호가 안 나오고 있고 때문에요. 좀 2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죠. 위원장이 임명이 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군부 출신인 리선권이 외무상으로 임명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대체로 전문가들은 일단은 리선권의 임명보다는 더 주목하는 게 리용호가 경질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대 리용호 외무상의 경우에는 미국 전문가로 그 이제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면서 사실 그동안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
여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문책성 경질을 한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리선권 외무상 임명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맞자면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핵심은 사실 리선권이 이제 군부 출신이라서 또 상당히 그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예,
북한은 이미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선권의 임명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미 말하자면 노선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나 크게 주목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보다 더 강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주목할 것은 리선권 자체가 그 협상, 대미 협상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실제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리선권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 아니겠느냐.
네.
이런 그 관측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리선권 외무상 임명은 일단은 그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이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대미 협상의 핵심 인물로 말하자면 지원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뭐 그래도 일각에서는 미북 협상이 이선권 임명으로 인해서 뭐 좀
대로 리성권은 이제 조평통 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군 출신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물러났던 그 김영철 그 전 통전부장의 이제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요.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협상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국 또는 비핵화 협상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결정은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할 것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이를 통해 하지만 그 대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소식과 함께 한국의 파병 그리고 북한에 대해 꾸준히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가 밝힌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동심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초원을 달리고 싶게 만드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노래한 You Make Me Feel So Young으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spring has sprung. And every time I see you grin, I'm such
a happy individual the moment that you speak. I wanna go play hide and seek. I wanna go and bounce the moon just like a toy balloon. You and I are just like a couple of tots running across a meadow, picking up lots of forget-me-nots.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there are songs to be sung, bells to be rung, and a wonderful fling to be flung. And even when I'm old and gray, I'm gonna feel the way I do today, 'cause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spring has sprung. And every time I see you grin, I'm such a happy individual the moment that you speak. I wanna go and play hide and seek. I wanna go and bounce the moon just like a toy balloon. You and I are just like a couple of tots running across a meadow, picking up lots of forget-me-nots.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there are songs to be sung, bells to be rung, wonderful fling to be flung. And even when I'm old and gray, I'm gonna feel the way I do today, 'cause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Ooh, you make me feel so young.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예요. 오늘 첫 곡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힘들고 어두운 이 세상도 아름답게 느껴진다 라고 행복을 노래한 You Make Me Feel So Young, 지난 2주 동안 함께했던 주인공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어봤어요. 이 미국 뉴욕 최고의 공연장으로 손꼽히는 파라마운트 공연장을 수천 명의 소녀 팬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주인공 프랭크 시나트라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 가수로 입문한 신인 가수였지만 그야말로 공연계에 열풍을 몰고 왔던 그는요. 일주일로 예정된 공연을 한 달로 또 그리고 두 달로 계속 연장하게 만들었습니다. 1940년대 이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누렸던 엄청난 인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언론에서는요. 여학생들의 우상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는 대중문화계에서 이 청소년들의 스타라는 의미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첫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숭배에 가까운 지지와 인기를 얻는 스타들을 10대들의 우상이라는 뜻에서 틴 아이돌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이제는 뭐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이돌이라는 용어가 이 그 기원을 따지자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젊은 시절 별명인 여학생들의 우상 아이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빠 부대를 만들었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1944년에 발표한 노래 중에서요. 토요일 밤이라는 제목의 Saturday Night 한번 들어보고 얘기 또 이어갈게요.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in the week, 'cause that's the night that my sweetie and I used to dance cheek to cheek. I don't mind a Sunday night at all, 'cause that's the night friends come to call. And Monday to Friday go fast,
And another week is past. But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in the week. I sing the song that I sang for the memories I usually seek. Until I hear you at the door. Until you're in my arms once more.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of the week.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of the week. I sing the song that I sang for the memories I usually see. Until I hear you at that door. Until you're in my arms once more. Saturday night is the loneliest night of the week.
떠나간 사랑 때문에 외로운 밤이 바로 토요일 밤이라고 노래한 Saturday Night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데뷔 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프랭크 시나트라의 히트곡 행진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1953년에는 영화배우로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연기와 가수 다방면으로 인정받는 이 슈퍼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From Here to Eternity, 한국말로는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제목의 영화에 출연하게 된 시나트라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 해인 1954년 영화인들에게 주어진 나무 조연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로는 수많은 영화에 출연 제의를 받으면서 이 배우로서도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배우로도 많은 활약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음악적으로도 그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해였습니다. 유명한 편곡가였던 넬슨 리들과 함께 작업했던 몇 장의 앨범들이 그 자체로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언어라는 평을 받을 만큼 아주 탁월한 앨범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Love and Marriage 한번 듣고 올게요.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go together like a horse and carriage. This I tell you, brother,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it's an institute you can't disparage. Ask the local gentry and they will say it's elementary. Try to separate them. It's an illusion. Try, and you will only come to this conclusion. Love and marriage, love and marriage go together like a horse and carriage. Dad was told by mother, you can't have one, you can't have none, you can't one without the other. Try to separate them. It's an illusion. Try, and you will only come to this conclusion. Love and marriage,
like a horse and carriage down. You can't have one.
You can't have none.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사랑과 결혼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노래하는 Love and Marriage 들으셨습니다. 영화 배우로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 중에도 가수로서의 성공도 놓치지 않았던 프랭크 시나트라. 그의 음악은 2019년에 개봉했던 미국 영화 조커에서도 두 곡이 수록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 삽입된 곡 두 곡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감동적으로 장식했던 노래, 그게 바로 인생이야 라는 제목의 That's Life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은 1964년에 마리온 몽고메리가 처음 녹음하게 됐지만 이후 1966년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 버전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돼요. 영화 조커에 실린 버전 역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바로 이 버전이었습니다. That's Life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That's life.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in April, shot down in May. But I know I'm gonna change that tune. When I'm back on top in June. I said that's life. And as funny as it may seem, some people get their kicks stomping on a dream. But I don't let it get me down. 'Cause this fine old world, it keeps spinning around. I've been a puppet, a pauper, a pirate, a poet, a pawn and a king. I've been up and down and over and out, and I know one thing. Each time I find myself flat on my face, I pick myself up and get back in the race. That's life.
That's life.
I tell you, I can't deny it. I thought of quitting, baby, but my heart just ain't gonna buy it. And if I didn't think it was worth one single try, I'd jump right on a big bird and then I'd fly. I've been a puppet, a pauper, a pirate, a poet, a pawn and a king. I've been up and down and over and out, and I know one thing. Each time I just pick myself up and get back in the race. That's life. That's life.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본문에서 제가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은 나한테 이것저것 시켰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웃으면서 What? 뭐라고?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내 여동생이 되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But she is younger than you. 걔는 너보다 어리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Today's expression is boss, B-O-S-S, boss someone around, A-R-O-U-N-D, around. Boss someone around. Boss someone around.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especially when you have no authority to do so. It basically means to give orders to someone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는 사장처럼 사람을 부리다. 쥐고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someone, don't boss me around, it means that you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랄 때 여동생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했죠. 마치 윗사람처럼 말이죠.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op bossing me around.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 지시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ot a good idea to boss your colleagues around at work. Unless you are his or her boss. 라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Let's review.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